요한일서 11번 메시지 신성한 빛과 신성한 진리 세 번째 이 메시지에서는 신약에 있는 진리라는 단어의 뜻을 계속 살펴보기로 합니다. 일들의 참된 상태 우리가 보았듯이 진리란 하나님, 그리스도, 그 영,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내용,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실제, 신성한 미덕으로서 하나님의 참되심, 진실됨, 성실성, 그리고 사람의 미덕으로서 사람의 참됨, 진실됨, 성실성입니다. 이들 진리의 일곱 방면에 더하여 우리는 신약 안에서 진리란 거짓, 속임, 가식, 위선, 오류와 반대되는 진실되고 참된 것들, 즉 일들의 참된 상태를 언급하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진리의 여덟 가지 방면은 거의가 삼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의 실제이신 삼일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시되시며 말씀에 의해 우리에게 전달되십니다.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고 또 말씀에 의해 전달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내용인 동시에 신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 사람, 우주,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께 대한 의무 등에 관한 참된 상태를 암시합니다. 이 모든 서로 다른 실제들은 삼일 하나님 자신이신 유일한 실제와 관련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 실제가 우리 사람의 실제가 됩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단인 우리 사람의 미덕이 됩니다. 끝으로 진리는 진실하고 참된 것들을 말합니다. 신약에 계시된 서로 다른 실제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유일한 실제, 삼일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옳고 참인가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삼일 하나님에 대한 체험에서 나와야 합니다. 신성한 실제가 우리의 진실함이 됨. 진리에 관하여 다룬 여덟 가지 항목들 중 처음 다섯은 본질상 동일한 실제를 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그 영, 신성한 삼일성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실제의 본체를 이루는 기본 요소들이신 이 셋은 사실상 하나의 실제입니다. 이 하나의 신성한 실제는 신성한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신성한 말씀 안에서 신성한 실제를 계시하며 또 신성한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합니다. 그 신성한 말씀은 신앙의 내용인 이 하나의 신성한 실제를 전달해주며 신앙의 내용은 신약 전체 안에서 그 실제로서 계시된 복음의 실체인데 그것은 다만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실제일 뿐입니다. 이 신성한 실제가 우리에게 참여된 바 되고 누린 바 될 때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분에 의해 사는 실제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우리의 행동 안에 있는 뛰어난 미덕으로서 우리의 진실함과 성실함과 정직과 미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이나 위선이 전혀 없는 진리의 삶, 즉 창조와 성경을 통해 계시된 진리에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신약에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는 100번 이상 쓰였습니다. 그것의 각각의 의미는 그 문맥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의 문맥에 따르면 그 단어는 올바름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 속에 나타내어진 실제이며 진리의 근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인 신성한 빛에 부합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경우 그 장의 문맥과 요한복음의 신성한 계시에 따르면 그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배를 위해 사람의 진실됨과 성실성이 되는 신성한 실제를 말합니다. 신성한 실제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구약의 모든 제물들의 실제인 생수의 샘, 곧 생명 주는 영으로서 진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생수의 샘, 곧 생명 주는 영은 그분의 믿는 이들이 참여하고 마심으로써 그들 속에서 실제가 되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배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들의 진실함과 성실함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과 18장 37절의 경우 요한복음의 계시에 따라서 볼 때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고 계시되고 표현된 신성한 실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40절, 44절부터 46절의 경우 그 장의 문맥에 따르면 진리란 그분의 말씀 안에 계시되었고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하나님의 실제를 말합니다. 진리를 실행함. 여기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알레데야는 신성한 빛의 방면에 있어서 계시된 하나님의 실제를 말합니다. 그것은 5절에 있는 신성한 빛의 결과요, 실제화입니다. 신성한 빛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근원입니다. 진리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그것의 결과요, 실제화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교통에서 누리는 신성한 빛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리, 우리가 신성한 빛 안에서 깨달은 것을 실행합니다. 근원 안에 거할 때 그 결과는 우리의 실행입니다. 내가 믿기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주의 해부간의 진리가 매우 힘있게 퍼질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를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훈련될 수 있다면 힘있게 퍼지는 진리가 주님의 목적을 위해 많은 것을 성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계시되신 이제 우리는 진리라는 단어가 쓰인 서신서들의 몇 구절을 살펴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진리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19절과 20절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던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구절들에 따르면 18절의 진리는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과 그분의 존재와 그것들에 대한 지식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진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우주에 관한 실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나타내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진리에 관해 계속 더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구절에서 진리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진리는 사람의 실지 상황과 상태를 뜻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것도 역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진리, 즉 나타내어진 하나님의 실제에 관한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 진리를 막는 자들은 언젠가 그 진리에 따라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언급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따르면 이 진리, 곧 이 실제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진리를 막는 모든 자들을 그 진리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여기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 안에는 어느 정도 신성한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진리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로마서에 이런 구절들을 인용하는 것은 신약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를 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살펴본 진리에 관한 요점은 요한복음에 있는 진리의 의미와 매우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은 성육신 되셔서 진리가 되셨으며 그리스도는 신성한 생명의 진리이시며 그 영은 그리스도의 진리, 곧 실제입니다. 물론 이 모든 사항들은 삼일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과 2장에 있는 진리는 삼일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2장들에 있는 진리는 창조를 통해 계시된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계 있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의 진리, 곧 실제이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에서 인용한 이 구절들에 대한 진리는 창조를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대로 하나님, 우주, 사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의미에 관한 실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로마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진리의 다른 방면에 관해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진리가 우주 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특성을 가리키는 1장 18절에 있는 진리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또 다른 항목,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로마서 3장 7절의 진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 문맥을 연구해 봄으로써 입증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3절에서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4절에는 형용사 참됨이 나옵니다. 4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참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 구절들도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관계 있습니다. 그런 다음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문맥에 따라 여기서의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신실함과 같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로마서 3장 7절에 있는 진리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로마서 1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 구절에서도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킵니다. 만일 이 구절에 있는 진리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는데 이는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마다 전부 그분이 이루실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들을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로마서 3장 7절과 15장 8절에 있는 진리가 하나님의 특정한 믿어,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신다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정직이라는 믿어. 마가복음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주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그들은 그분이 참되시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진리 안에서란 정직함으로 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참되시고 정직하셨기 때문에 거짓으로가 아니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진리라는 말은 사람의 정직이라는 미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0절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사람의 미덕을 나타내는데 또다시 사용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니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진리는 진실함, 신실함, 믿을 수 있음, 정직을 가리킵니다. 먼저 그것은 주 예수님이 땅 위에서 사람으로 사셨을 때 그분께 속한 신실함, 정직함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삶 안에 실재하는 이 미덕을 가리킵니다. 이 미덕은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에 의해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어떠하심마다 그의 행동 가운데 있는 그의 미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요점은 고린도 후서 11장 10절에서 진리가 진실함, 이쁨, 신실함, 정직이라는 사람의 미덕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마치 행함이 말과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여기서 진리는 혀와 대조가 되는 성실함을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진리로서, 정직함으로써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를 행함과 진리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실함으로가 아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할 뿐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진리를 암. 요한이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진리라는 말을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먼저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 경우의 진리란 계시된 신성한 실재가 사람의 진실함과 성실함이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진리란 사람의 미덕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미덕은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로부터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그것은 신성한 삼일성을 누리는 데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실함과 성실함이 되는 신성한 실제입니다. 이 구절에서 요한은 또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란 특히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해서 복음의 신성한 실제를 언급합니다. 내가 이런 구절들을 예로 드는 이유는 진리에 대해 말하는 신약의 모든 구절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일서 1장 6절에 있는 진리라는 단어에 관한 각주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단어가 여러 구절들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서 1절이 시작하듯이 이 단어는 같은 구절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그 단어의 의미는 그 문맥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 구절에 있는 진리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려면 그 문맥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진리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 알레데이아는 신약에 100번 이상 사용됩니다. 이 단어를 그 문맥 안에서 연구해 봄으로써 우리는 신약에 있는 진리를 합당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